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회기본능. 그날 밤 어머니는 읍내 목사 집에 잠시 피신했다가 농장으로 돌아가겠다며 나를 데리고 나왔다. 술 냄새 나는 마을 주민 황 씨가 농장 분위기를 자기가 알아봐주겠다며 우리를 헛간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농장 소식 대신 시카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가 황 씨의 얼굴을 헐키자 칼로 어머니의 허벅지를 찔렀다. 황 씨가 어머니의 몸에 올라탔을 때 나는 그가 버린 시칼로 황 씨의 목덜미를 찔렀다. 몇 번을 찔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허벅지에 피를 흘리며 나와 함께 산을 넘었다. 그리고 산속에서 죽었다. 나는 마을 주민의 신고로 순천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외삭과 형사에게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시골 농장들을 돌아다니던 어머니가 병으로 숨진 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을로 가게 되었다고만 했다. 그래야 빨리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는 외국인 보호소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점심때 버스가 왔다. 버스 안에는 수갑을 찬 조선족 아저씨 아줌마들로 가득했다. 단속 과정에서 얻어맞아 얼굴에 멍이 든 아저씨들도 많았다. 수갑을 차지 않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아침에 다른 경찰서에서 버스를 탄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버스에만 갇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언제가나 아이고 지겨워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버스가 출발했다. 내 뒷좌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계속 끙끙거리며 긴 한숨을 쉬었다. 저기요 선생님, 화장실 좀.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맨 앞좌석에 앉은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게 소리쳤다. 젊은 직원이 뒤를 돌아보았다. 참아, 못 참겠는데요. 직원은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의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이고, 아이고. 때로는 상가에서 곡을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변이 마려운 사람이 아주머니만은 아닌 듯했다. 아주머니의 신음에 장단을 맞춰 여기저기서 끙끙 소리를 냈다. 30분 뒤 아주머니가 또 소리쳤다. 선생님, 화장실. 여수터미널까지 참으라고 18. 버스는 그렇게 여수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신음을 안고 달렸다. 터미널 앞에서 버스가 멈추고 직원 두 명이 일어섰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나와. 사람들이 여러 좌석에서 튀어나왔다. 직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나는 차창 밖으로 수갑을 찬 조선족들이 아랫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기적 터미널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나는 그들이 조선족에게 뿜어내는 담배 연기에 분노를 느꼈다. 오후 3시쯤 외국인 보호소에 도착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몇 명씩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실을 나온 아저씨들은 쇠창살이 달린 방으로 흩어졌다. 내 차례가 되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조사과 직원 두 명이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나는 코르덴 바지와 파란색 스웨터와 오리털 파카를 벗었다. 공기가 차가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팬티만 걸친 채 몸을 웅크렸다. 팬티도 벗어. 직원이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팬티를 벗었다. 빨리. 직원이 또 재촉했다. 나와 아저씨들의 쪼그라든 성기가 허공에 덜렁거렸다. 직원들이 우리의 알몸을 뒤졌다. 우리는 앞으로 서고 뒤로 서고 팔을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섯 번 반복하기도 했다. 알몸 검사가 끝난 뒤 파란색 체육복을 받았다. 등판에 보호 외국인이라는 글자가 박혀있었다. 내가 받은 체육복은 너무 크고 곰팡내가 많이 났다. 나는 체육복의 소매와 바짓단을 큰 폭으로 세 번 접어 입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철창으로 막힌 그 방에는 구린내가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들이 무좀 가득한 발로 냄새나는 침상을 밟고 다녔다. 우리는 각자의 소지품을 머리 위에 선반에 보관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허겁지겁 먹어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운동도 하지 못하고 책이나 TV도 보지 못한 채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다. 그 방에서 나는 많은 사연들을 만났다. 이제는 그 사연들이 하나로 뭉쳐져 한 사람이 겪은 고난처럼 느껴진다. 손가락과 팔이 잘리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잃어버린 돈을 찾아달라고 부르짖는 철장 안의 짐승이 떠오른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팔 동맥이 끊어졌는데 병원이 보증인을 요구하며 10시간 동안 방치해 팔을 잘랐고 공사판에서 5달 동안 일했는데 회사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임금을 주지 않아 신장을 팔았고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경찰이 노래를 시켜서 두만강 일절을 길거리에서 불렀고 딸에게 주려고 산 마이마이 워크맨을 선물이 아니라 장물이라고 우기는 형사에게 압수당했고 보호소에서 헤어지자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을 떠나기 싫어했다. 남씨 아줌마는 한국에서 3천만 원을 사기당한 뒤 그 충격으로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됐다. 떠나는 날 아줌마는 재판이라도 걸어보기 전에는 못 떠난다며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직원들이 아줌마의 사지를 붙들고 버스에 실었을 때 온몸을 버둥거리며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원씨 아저씨는 2천여만 원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5달 동안 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조사과에서는 먼저 중국에 돌아가고 차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체불임금 이유를 제출해 비자를 받으라고 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격분했다. 사내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더라. 그게 말이 되나? 1년 동안 중국에 생활비를 못 보내줘서 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냥 돌아가면 어쩌라고. 나는 언젠가 원씨 아저씨에게 한국을 떠나기가 그렇게 싫으냐고 한국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다. 애초에 오질 말았어야 했다. 왜 왔는지 그걸 나도 모르겠다. 원씨 아저씨는 출소 준비를 하라고 지시받은 날 밤에 칫솔을 삼켰다. 구역질을 참으며 칫솔을 식도 안으로 집어넣는 아저씨의 고통을 나는 상상해보곤 한다. 아저씨는 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흰 거품을 토했고 의무실을 거쳐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음날 귀국선을 탔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기라도 한 듯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연길의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놓았다. 나는 방 안에서 틈만 나면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평화농장을 부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장로의 돈이 든 중국은행 계좌도 적혀 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편지의 모든 문장을 외우고 난 뒤에 나는 어머니가 읍내 목사집에 피신한 지 30분도 안 되어 농장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를 알았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서류, 전표, 영수증 따위를 챙겨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목사집을 나섰다. 황씨가 우리를 헛간으로 데려갈 때에도 어머니는 계속 서류 이야기만 했다. 모든 비밀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다.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로의 돈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연길에서 큰 출판공사에 다니는 이모부의 손을 빌리면 가능할 것 같았다. 출소일이 왔다. 더 조사받을 것도 처리해야 할 재산도 없어서 일이 빨리 진행되었다고 아침에 담당 주임이 말했다. 꼬마야, 잘 가라. 나는 귀국선을 탔다. 백고동이 울리며 바닥이 흔들릴 때 나는 아팠다.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내 몸이 뿌리채 뽑히는 느낌이었다. 온몸에 생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난다. 어머니와 가자삼촌이 묻힌 작은 산들의 나라를 떠난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 살만 어려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셋만 모여도 서열을 따지는 사람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술을 먹는 사람들. 모든 남자가 군인이며 모든 일에 정신력을 강조하는 사람들. 웃고 떠들며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다가도 다음날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13살 이전의 삶을 허물고 인생의 새로운 지침을 내려준 사람들을 나는 떠난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뺨 위로 눈물 두어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바닥으로 뺨을 감싸고 눈물의 온기를 느꼈다. 두 번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이 울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살 것이다. 어디선가 과자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죽지 말아라. 너는 살아남아라. 나는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결심했다. 나는 푸른 대양을 버리고 태어난 곳을 향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신세다. 고통스럽지만 끌어오르는 본능에 이끌려 죽을 때까지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한다. 나는 돌아오겠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지식이 필요하다면 방을 세워 공부하고 힘이 필요하다면 권력자의 가랑이 밑을 끼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죽이겠다. 나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팔다리가 잘리고 뺏긴 눈을 찾겠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나는 강해지겠다.